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삽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 에 관련된 많은 날이 있기도 하고 5월 5일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갔지만 놀러 가는 곳이 놀러 온게 아니라 사람이 치일어 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묵상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통로인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죠. 교회 공동체나 여러 가지 나라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가정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땅 안에 충만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꾸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뭐지 이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충만케 되는 역사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냥 가정이라는 특별한 어떤 울타리를 만들지 않고 하셨을 겁니다. 동물들이 이렇게 한 암컷과 한 수컷이 만나서 인간처럼 가정을 꾸리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성으로 만약에 사람을 계획하셨다면,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남자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여자, 그두 사람이 만나서 한몸 되는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 흘러가고 넘치게 되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의미이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세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부정하는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때에도 여전히 그 무너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세상을 그냥 무너진 채로, 깨어진 채로 그냥 더 망가지도록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한 대목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에 이제 대표되는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라고 부릴 만큼 아브라함의 그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냥 아브라함이라고는 그 어느 한 개인, 그냥 한 개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오는 그의 가정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그냥 툭 건져내서 아브라함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가정, 특별히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회복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혼자였다면은 그 수많은 이야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의 본토지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너가 복의 근원 되게 할 거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먼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고대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뭐 문명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 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대가족을 이루고 가족 공동체로 묶여서 살았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수가 얼마큼 많냐,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 자식을 낳는다는 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 못 나면은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아들 못 나면. 이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1장 30절에 사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미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본토 친척을 떠났을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못 낳는데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근데 어쨌거나 믿음의 순종을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하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진짜 뭣도 모르고 그냥 졸레졸레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상황 자체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여전히 애는 태어나고 있지 않아요.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방법이 뭡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세우자? 엘리에셀을 세우자. 자식이 없으니까 그 같이 있는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자식 삼을 만한 한마디로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입양을 해서 얘로 내 상속자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쩌면 지극히 지혜로운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죠. 아니,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시간이 지나가니까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내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면은 낳는 사람만 다른 사람이면 되지. 그래서 사라가 누구를 들여보냅니까? 하가를 들여보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걸 이루려고 아등바등거리고 있는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 몸에서 태어난다고? 그러면은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그러면 하가를 통해서 난 그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립니다. 묻지도 않죠. 일단 저질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창세기 17장에 또 말씀하시냐면 아니, 사라가 낳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약속을 주시죠. 내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나는 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이삭을 낳지요. 그 2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그 가정 안에는 수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 그 자체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깔끔한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는 이 기간들을 반드시 두신다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 사라라고 하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출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한 결과물인 이삭이 태어나는 그 25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자기의 두려움이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 과정 안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다움으로 바뀌어가는 여정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가정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흘려보내는 통로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정이라는 그 자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지만 그 택했다고 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어떤 증표인 이삭을 만날 때까지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막 고집해요. 내 생각대로 하지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막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를 막 누나라고 속이는 막 이런 선택들을 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그 2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사라가 그 이스마엘 낳은 하가를 막 학대하잖아요. 정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문자적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뜨문뜨문 보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그 이상의 것들을 이 두 사람이 이 가정이 겪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통과해 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일, 사라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그 가정의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결국은 뭐를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정점이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가정의 모습이 정점을 딱 찍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흘려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 씨, 그 자손을 통해서 이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결국에는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원수를 이기시는 그 결과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택할 수도 있었고 아브라함 끝나면 또 누구 택해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선택으로도 넘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냥 엘리에셀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이스마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정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해지고 이삭이 또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요셉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흘려보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때 아브라함의 가정에만 있었는가? 아니요. 지금 이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약속에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때론 힘이 어려움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일도 있지요. 그 여정은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정이 그렇게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어떡하세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과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믿음 없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이삭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흘려보내는 통로인 건 분명해요. 근데 완벽한 곳은 아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정 역시 자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없냐?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셨는가?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알아야 하고 여전히 우리가 잘못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 가정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의 중심인 부부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격려하시는 이야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는 그 모든 여정 과정을 통해서 가정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흘려보내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열매 맺는 일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것인가,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내가 부모로, 내가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때로는 문제 앞에, 때로는 어려운 상황 앞에 그냥 거기에 멈춰서서 그냥 우리의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해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는가. 그런 소망이 우리 가정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 가정 각 자리 안에 들려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